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 근처에 한국분이 탁구장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한국에서 탁구 국가대표 선수였다고 합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 탁구장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분에게 가서 탁구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탁구장 주인이 목사님들에게 이제 탁구를 가르치는데 거의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치는 방법만 계속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가르쳐주지 않고요. 목사님들은 즐겁게 탁구 치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는데 자꾸만 그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치는 것만 가르치니까 짜증이 굉장히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왼쪽으로 치는 것만 계속 또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탁구 치러 왔지.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만 한 동작만 계속하는 것, 이거 배우러 왔느냐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떠나고 그 중에 서너 명은 이제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갑자기 어느 날 탁구 치러 갔더니 국가대표 탁구 선수 그분이 숟가락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이제 탁구를 같이 치자고 하더라고 합니다. 아니, 탁구를 치는 그, 뭡니까? 이거 탁구 치는 바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숟가락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과연 될까 싶었는데 정말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은 숟가락을 가지고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공을 받아 넘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탁구장 주인 그 사부님, 사부죠. 이분이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탁구를 잘 치려면 충분한 기초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공을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The truth will set you free라는 말을 했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인데 저는 이 이야기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유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리를 알고 기초를 알고 그 다음에 훈련과 연습이 되어지면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누려지지 않고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내가 기초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내가 원리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내가 훈련과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이 11월 첫 주일인데요.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두 달 남은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오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되고 못되고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순간의 결정과 선택을 말씀에 당연히 그냥 순종하여 행하게 되면은 당장은 어떤 변화도 없고 혹은 당장 잘못되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리고 결국은 예상치 못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AJ 제이콥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요. 아주 그 책 이름이 상당히 좀 돌발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입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그 이 책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복잡하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신앙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나는 1년 동안 성경을 최대한 그냥 그대로 직접 체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 글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적 여행이란 성경 말씀을 가능한 문자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내놓는 것이었다. 심지어 가늠한 자에게 돌을 던지기, 수염 가장자리는 면도하지 말고 남겨두기 등등 말씀에서 입맛과 취향에 맞는 걸 골라내지 않고 매일 성경을 통째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었다. 실로 오랫동안 나는 종교란 현대사회에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말씀이 오용되고 남용될 경우 그 힘은 너무나도 막강하니까 나는 고대와 연관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라는 종교 역시 서서히 시들어갈 줄 알았다. 이렇게 과학이 성승장구 그 위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내 생각은 완전한 오류였다. 성경의 영향력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다. 아니, 그 위력은 내 어린 시절보다 오히려 더 막강해졌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기독교 신앙은 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혹시 이 세상의 인구 절반이 망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 인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켜 체험해 보았는데 내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길을 밟아보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듯이 성경에서 안식을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기적은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고서는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 고백이 중요한데요. 기적은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고서는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씀대로 살아내면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 결국은 손해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스러움이 왜 부담스러우냐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의 한편 아멘해야 합니다. 예,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면 성령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하고 살아본 내용의 증거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처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일하던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걸 이제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연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갖다 주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떠온 사람만 그 사실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잡하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과가 좋을 것이라 결과가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기분에 맞다 맞지 않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이 거듭났으면 의지도 거듭나고 감정도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나라의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에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남한 장군이 와도 밖에 나와 쳐다보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 강물에 7번 목욕하라고 가라고 했습니다. 남한 장군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커녕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부하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냥 씻으세요. 한번 씻어보세요. 씻으라는데 그것도 못 씻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하자 남한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린 아이와 같은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몇 대째 불교를 믿다가 전도가 되어서 처음 예수를 믿는 자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는 직물공장을 하고 있는 가정인데요, 예수 믿고 너무 기뻤는데 11조 생활을 하는데 큰 돈을 예배 때마다 드렸습니다. 매월 이렇게 꼬박꼬박 11조를 크게 하니까 그 사실을 안 목사님이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러다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할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님을 불렀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은 어떻게 그 공장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목사님 착하지요? 저도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 목사님 말을 들은 자매가 이상한 눈으로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인데 왜 하지 못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목사님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고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직물공장이 중국의 적극적인 공약으로 서서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누에 고치를 실크를 뽑아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인건비나 재료가 중국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공장들이, 그런 이 공장, 직물공장들이 계속 파산을 맞게 되었는데 주변의 업체들이 하나 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 집에 공장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공장 제품만 내놓으면 전국에서 특등상을 받게 되었고요, 일본으로 중국으로 모두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것입니다. 가격도 부르는 것이 값이 되었습니다. 주변 다른 공장들이 하나 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크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그 공장을 지원하고 모든 세금 혜택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만 가장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놀랍고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잘 되게 해주시기 시작했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공장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11조 많이 해라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탁구장 이야기와 직물 공장 하는 분의 이야기의 맥락은 다른 차원이 아니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즐거움과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보면은 낭패를 당할 것 같고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다 보면은 계속 동의는 됩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믿고 싶어도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해보지 아니하면은 계속 내 주장, 내 고집대로 내가 말씀과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 오늘 마지막 7장의 말씀은 5장부터 시작되어서 7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믿음의 단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두 번째는 혼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결론에 와서는 행동 차원의 육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순서대로 배열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행동으로 말씀을 지켜낼 수 없으니까 먼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 혼적인 부분이 강화되어져서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이루고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견뎌내는 육적인 이 극복성, 육적인 이 극복 이것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튼튼해진다, 견고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과 같는데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평생 숙제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리고 우리가 읽은 반석의 집과 모래 위의 집 비유로 마감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반석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21절에서 먼저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21절에서 23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불법이라고 했죠. 불법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 내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말하고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집이 온전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무너지지 않는데 그것은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주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역경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힘으로 나의 실력으로 혹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마치 실타래가 헝클어지면 그걸 풀려고 하다가 보면 어떤 의미에서 더 헝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바람, 시련, 역경, 고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걸 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조조정해 주셔서 풀어내고 또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더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그 다음에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건축합니다. 안전과 부요와 평안과 명성을 위한 집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집을 짓는 차원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심리학과 과학이라는 지식의 재료로 집을 건축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도요,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 이제 듣고 은혜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집을 지을 때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과학으로 재료 삼아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철학은 왜를 묻고 심리학은 어떻게로 답합니다. 철학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고 심리학은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의지와 감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런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과학으로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집을 좋고 편하게 개성 있고 유용성 있게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 오직 복음만이 반석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온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같이 시작.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축, 집을 짓을 때 그 재료가 여러 재료가 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 지퍼로 집을 지어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외에 다른 것입니다. 사상, 철학, 심리학, 무슨 과학 이런 것으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은 불이 나중에 임할 때에 결국은 이것은 사라지고 불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불이 무슨 불이냐? 마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이 불은 소멸케 하는 불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 인생 철학이 분명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생 철학이 무엇이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사는 어떤 기준, 철칙, 원칙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느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히 반응하여 그 말씀을 애쓰고 힘써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음을 하고 기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불에 이제 던져져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의 사정을 듣고 기도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해. 기도합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함. 여러분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이겁니다. 좋은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음식을 먹지 못해 기하여 허덕이는 가난한 자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평소에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건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예요. 또 이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전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모임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웃의 필요에는 무관심하고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입으로는 신앙생활, 신앙을 말하면서 행동은 비신앙적인 생각의 습관을 따라하는 경우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성경 지식을 앞세우고 미사 여부에 신앙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조용히 혹은 은밀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멘도 좀 크게 하고요. 소리 내야 돼요. 박수도 크게 치고요.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게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원에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밖에 많이 기다려요. 대기실에. 기다리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분이 불쑥 하는 말이 의사 말 다 들으면 그냥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의사의 말은 참고만 하지 내 주장, 내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왜 찾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좀 의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저희 장인 어른과 저희 어머니를 만나뵈면서 치매는 이기적 본능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치매 있죠, 치매. 이 치매는 치매가 들려도 이기적 본능을 치매가 이기지 못해. 제 어머니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제 아내가 준비해서 상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자동적으로 집에 있으면 제가 설거지를 제가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설거지를 하러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언짢은 표정으로 제 아내의 얼굴을 아래올려 이렇게 보더니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거기서 뭐하냐 하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뭐하냐. 그래서 제가 설거지 하지요 하니까 설거지를 왜 네가 하냐 이러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저희 처가에 갔습니다. 장인어른 집에서 역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방문을 열고 이렇게 보시더니 자네 지금 뭐 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 하는 중입니다 하니까 아, 참 잘하네. 계속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 얼굴을 쳐다보면서요. 그래서 제가 양쪽 어머니하고 장인어른 이야기를 우리가 제 아내와 같이 하면서 인간이 이렇다. 인간이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로 감동이 되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실천하는 내용이 없으면 그 좋은 고백의 말이나 아름다운 기도 내용도 죽은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옳은 말을 하는 그런 말쟁이 신앙인 생활이 되지 않고 오직 묵묵히 행동하는 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산상수훈 마지막을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란 분이 쓴 책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입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들려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거리의 움직임이 다르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추석 때문에 설레어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장교로 군대에 간 아들 이 휴가 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였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아들이 현관에 들어섰다. 내가 하나 주겠다고 두 팔을 벌렸더니 나에게 안키기는 커녕 오히려 나를 덥석 안아주었다. 10킬로 이상 빠진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그리웠던 그 아들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군복을 벗고 트레이닝복을 갈아입은 아들의 다리가 빨갛게 쏠려 있는 것을 보았다. 너 여기 왜 그러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입니다. 뭐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 내용이 이제 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 아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격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나서 보니 제 트레이닝복, 운동복이 없어졌습니다. 윗옷은 번호와 이름이 적혀져 있어서 그런지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바지는 누가 훔쳐가버렸습니다. 누군가 옷을 잃어버리면 계속 다른 생도들의 옷을 훔치는 행위가 군대인데 저도 다른 생도들처럼 옷을 훔쳐서 제 관물에 채워놓을 것인가 저는 그 일로 기도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당연히 훔치지 말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땀으로 젖어 있는 군복 바지 하나만을 입고 견뎠습니다.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화를 신어도 되지만 군복 바지를 입으면 항상 군화를 갖추어 신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었지만 다른 생도들의 운동복을 훔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생 전원이 제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첫날은 다른 생도들이 저에게 와서 야, 너도 옷 하나 훔쳐. 군대에서는 그런 법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운동복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군복만 입고 지내다가 보니 살갗이 이렇게 쏠려서 상처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생도가 말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훔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야. 훔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훔치면 옷을 잃어버린 다른 생도가 또 훔칠 것이고 훔치는 행위가 계속될 것이 아니겠어요? 모든 생도들이 도둑질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은 더 큰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선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2, 3일은 저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생도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야유하는 소리와 냉소적인 눈길을 따갑게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정결하고 완전했어요. 일주일 내내 땀에 찌든 뻣뻣한 군복바지 하나로 지내는 나에게 다가와서 생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야,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들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주일 내내 지켜보았다. 너를 존경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생도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장한 내 아들아. 그 상처가 바로 영광의 상처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그 상처가 나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차원이 되어질 때에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것, 몸부림쳐서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공처가 선발대회를 했는데요. 공처가로 인정이 되면 큰 상을 준다는 그런 광고를 내고 진정한 공처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빨간 깃발과 노란 깃발을 딱 세우고 자칭 공처가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공처가라고 생각하면은 노란 깃발에 다 모이십시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다 그 노란 깃발 앞으로 뛰어가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 사람만이 빨간 깃발 앞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심판관이 그 외롭게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쪽에 한쪽에 서 있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오늘 가지 말라고 해서 혼자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수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표상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보기에 당장 결과가 좋다고 모두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그 결과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살피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저 사람은 지금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큰 실패인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확인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바람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지고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의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질 때 모래표 신앙생활은 드러나고 성공은 성공이라고 생각한 그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사람 보기에 하찮은 것 같고 미미해도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도 뭐 여러 가지 삶에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반석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사회인지 알아야 합니다. 철저히 성과 사회입니다. 계약 사회입니다. 이익 사회입니다. 자기 착취를 위한 결과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필요사회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결과를 좋게 내야 성공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뭐 심지어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밝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도 나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불법을 행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내밀한 신앙 양심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나의 동기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말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방법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주장, 내 생각을 따르려고, 내 감정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딱 결정을 하면은 그때부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깁니다. 힘이 생기고 방법이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여러분의 입장 처지를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더 좋은 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막힌 장벽을 허시고 문을 열어 주실 줍니다. 자, 그렇게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 느낌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거듭나야 되고 의지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란 말은 감정이 지금 육체를 누르고 있는 상태이고 영적으로 반항하고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 감정을 죽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지를 키워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꼭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해본다고 해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궁극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같이 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집을 강건하게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져서 말씀을 지키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줄 때에 우리 각 사람이 그 어떤 누구도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라기보다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족이 되고 한 팀이 되어 연합하여 믿음으로 해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서로 성령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힘써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1월, 12월 올해 두 달 남았습니다. 지나간 달의 어떠함은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열심을 품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한 주 동안 살아내는 그런 귀한 신앙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